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동북아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중국 관리들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 블링컨 부장관이 29일 베이징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3차 미중 전략안보 대화 사전회의를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양측이 북한과 해양 문제 등 전략 안보 사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 방문에 앞서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대북 정책에 대한 전략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앞서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부장관이 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제5차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 회의엔 블링컨 부장관 외에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시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합니다. 세 나라 대표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한 제재와 압박 강화 등 3국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부장관이 28일 서울로 이동해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고위 관리들과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지난 일주일간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아이스를 겨냥해 사상 최대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미군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군이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 탈환을 위해 인근까지 진격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인 존 더리언 대령은 24일 연합군이 모술 탈환 작전을 시작한 17일 이후 모술과 인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아이스를 겨냥해 총 1,776발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리언 대령은 이 공습으로 아이스의 거점 136곳과 땅굴 18곳, 차량 82대와 여러 무기시설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슬의 대원 수백 명이 이 와중에 사살됐습니다. 이라크 합동작전사령부의 대변인 라흐야 라술 준장은 연합군이 이날 아이슬이 장악하고 있던 78개의 마을을 이날까지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라크군은 앞서 모술 외곽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해 인근 9km까지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쪽에선 쿠르드군이 아이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모술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10%포인트 이상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ABC 방송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 후보는 50%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후보의 38%를 12%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는 5%,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는 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클린턴 후보는 특히 여성 유권자들에게서 트럼프 후보보다 20%포인트의 지지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대학을 졸업한 지식층의 지지율도 트럼프 후보에 비해 20%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백인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들 가운데 트럼프 지지율은 55%, 클린턴 지지율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세계기상기구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런 상황이 올해에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엘니뇨란 남태평양의 바다가 따뜻해지는 현상으로 기상이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24일 발표한 온실가스 보고서에서 지난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측정사상 처음으로 400ppm에 도달했으며 올해는 더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테리 탈리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바른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지구온난화 지수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세계온난화 현상의 주범으로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합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실험 단계를 넘어
쿠웨이트가 독자적 대북 압박 조치를 취했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2016년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 규모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독자적인 대응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한반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행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 직후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되었다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의 핵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대응무기 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해 대북 우위에 방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독자 대응 3축 체계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능력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능력 등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 3년 앞당겨진 2020년대 초에 완료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핵심 전력들을 추려놓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 탄도탄 요격 능력, 그리고 대화력전 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북 압박 강화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 일각에서 북핵 대응 전략으로 비핵화는 장기적 과제로 두고 단기적으로는 북핵 동결을 매개로 협상하자는 대화 필요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의 비핵화 우선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에 관해서 동결이 주제가 된다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명확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기 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며 정치권과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진행된 미북 간 접촉에 대해서 민간 차원의 만남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접촉에 대해 북한이 미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타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협의가 민간 차원의 트랙2 대화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의 입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건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4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지난 21일에서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미북 간 비공식 접촉은 미국 정부와는 상관없는 민간 차원의 만남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 역시 23일 미북 접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며 이번 만남은 미국 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대화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뿐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미한 양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접촉에 참석한 미국 측 인사들에 대해선 길게는 20여 년 전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인사들로 미국 정부의 현 대북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 이번 접촉을 계기로 떠오를 수 있는 대북 협상론을 일찌감치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이번 미북 간 접촉은 미 주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이번 접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미국의 공통된 의견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며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북 접촉에 미국 측 인사로 참석한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이번 접촉 결과에 대해 개인적 견해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시걸 국장은 또 북측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전에 먼저 미국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미북 접촉을 가진 건 차기 미 행정부와 미국 측 여론을 탐색하면서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윤희 교수의 분석입니다.
참여했던 미국 사람들은 다 민주당 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힐러리 집권 이후에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모두 한번 고려해본다는 차원에서 평화, 뭐 대화, 뭐 외교제 협상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도 포함해서 한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도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타진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영향력이 있는 전직 관료들을 만났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 박사는 북한이 선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핵과 평화협정 체결을 놓고 북한이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만약 북한이 핵동결을 하는 대신에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수락할 의사가 있다라면은 서로 북미 간의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윤희 교수는 북한이 오랫동안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미국이 이 제안을 직접적으로 바로 수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번 미북 접촉은 북한의 핵 능력이 일부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도 대북 제재 이외에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의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24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류 부부장이 이날 항공편으로 중국 측 방문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류 부부장의 이번 방북은 북한이 지난달 강행한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에 열세를 쥔 중국이 외교부 차관급 인사를 북한에 보냄에 따라 양측의 대화 내용과 이번 방북이 대북 제재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교도통신은 류 부부장이 중국과 북한의 접경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쿠웨이트가 독자적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임금이 전용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웨이트가 최근 북한 항공기의 입항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통한 수익이 불법적인 북한 정권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They have recently taken steps to curb flights and to make sure that revenues from workers are not sustaining an illegal and illegitimate regime in North Korea.
케리 장관은 21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사바 칼리드 알사바 쿠웨이트 외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쿠웨이트 간 협력 분야를 설명하면서 대북 압박 노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쿠웨이트 왕과 정부가 북한의 확산 활동을 막는 데 지원 노력을 기울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emir and his government for their efforts to help counter the proliferation of the DPRK of North Korea.
중동 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수송해 온 것으로 알려진 고려항공 쿠웨이트 노선은 지난 몇 년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월 1회 운영되어 왔지만 지난 3월과 4월 운항을 멈춘 바 있습니다. 그러다 5월 셋째 주 화요일이던 17일과 6월 두 번째 화요일인 14일에 잇따라 항공편을 띄우면서 운항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후 8월 그동안 경유지로 이용하던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 대신 중국 북서부의 우르무치 디워프 공항을 거쳐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당시 파키스탄 민간 항공국 관계자는 VOA에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 따라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려항공 운항 제한 여부에 대한 쿠웨이트의 방침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케리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 고려항공이 8월 이후 두 달 연속 쿠웨이트행 비행기를 띄우지 않은 것은 모종의 제재 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고려항공 쿠웨이트 노선의 8월 운항 일주일 뒤인 지난달 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각국의 북한 항공기와 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UNSCR 2270 requires member states to inspect cargo within or transiting through their territory.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을 기착지나 목적지로 하는 화물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통과할 때 이를 검색할 의무가 있고 공항과 항구, 자유무역지대가 여기 포함된다는 겁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21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수위 또한 높아지면서 각국의 독자 제재 의지 역시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북한이 도발의 빈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세계 각국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눈에 띄게 자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게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 대사는 또 유엔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제재 관련 문의를 하는 나라들 역시 많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전 세계 66개 나라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이행 보고서가 제출됐던 지난 2006년의 1718호 때와 비슷한 속도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스페인 대표부는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은 66개의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가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안보리가 접수한 총 4번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대북제재결의 2094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29개국이었고 2009년에 1874호 때는 58개 나라였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2094호 때보다 2배 이상, 1874호 때보다 8개 나라가 많아진 겁니다. 다른 이행보고서와 결합된 형태를 포함해 가장 많은 보고서가 접수된 2006년에 1718호의 경우 전 세계 94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다만 제출 속도를 놓고 비교해보면 1718호와 2270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1718호의 경우 채택 8개월인 2007년 6월까지 모두 68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냈지만 2270호는 채택 8개월까지 10여일을 앞둔 21일 현재 단 2개국이 적은 66개 나라가 제출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행 보고서를 낸 나라가 5개국으로 늘어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현재 일반에 공개된 58개 나라 60개 이행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라크와 앙골라, 코스타리카, 부룬디, 세네갈이 올해 처음으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지난 8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2270호 이행 보고서 제출국이 늘어난 데 대해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 베쇼코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늘어난 이행 보고서 제출국 숫자가 2270호 이행 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모든 가용한 미군 전력을 동원해 한국을 방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 전략 자산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설될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미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미군의 주요 전략 무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48차 미한 안보협의회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미군의 모든 가용한 전력을 동원해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defending our allies against any threat with the full spectrum.
미군 관계자는 20일 VOA에 미국의 확장 억제 책임자인 세실 헤인이 전략사령관이 지난 12일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을 초청해 미 전략기지를 직접 안내한 것은 이런 강력한 의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장이 방문한 곳은 미 핵심 전략기지인 노스다코타주의 마이너트 공군기지와 미주리주의 와이트먼 공군기지입니다. 두 기지엔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52와 B-2 스피어릿 전략폭격기 등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B-52와 B-2 스텔스 폭격기, B-1B 랜서, F-22 랩터 전투기 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지난 12월에 개정한 주요 무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늘을 나는 요새로 불리는 B-52 폭격기는 최대 31톤의 무기를 탑재하고 1시간에 104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핵과 정밀 유도폭탄 등 다양한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두 대가 해양에서 2시간 안에 36만 평방킬로미터의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B-52는 1991년 걸프전쟁 때 연합군이 투하한 모든 무기의 40%를 담당했고 전투기 수십 대가 동시에 출격하는 상당의 파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2012년 기준으로 8,400만 달러, 미군은 총 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52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한반도 상공에서 위력 시위를 펼쳤었습니다. 지난달 한반도 상공에서 위력 시위를 펼쳤던 B-1B 랜서는 미 장거리 전략 폭격기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무기를 탑재하고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 어느 곳이든 언제든지 날아가 폭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1B는 최소 34톤의 무기를 탑재하고 마하 1.2의 속도로 시간당 144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괌에서 출격하면 2시간이 조금 넘어 한반도에 도착할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게다가 다양한 교란장치와 레이더를 장착해 가장 우수하고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미 공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4년에 첫 실전 배치된 B-1B 랜서는 대당 가격이 3억 1,700만 달러로 현재 62대를 미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특히 지난 8월 B-52를 대체해 괌에 B-1B 랜서를 여러 대 임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오리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B-2 스피어릿은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전천후 폭격기입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적의 가장 정교한 방어망을 손쉽게 뚫고 표적이 어디에 있든 정확히 타격해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이 때문에 21세기에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억제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18톤에 달하는 다양한 무기를 탑재하고 중간 급유 없이 초음속으로 만 킬로미터 가까이 비행할 수 있습니다. 비투 스피어릿은 1997년에 첫 실전 배치됐고 대당 가격은 98년 기준으로 11억 달러. 미군은 현재 총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특히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B-52와 B-1B, B-2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상공에 동시에 출격시켜 다양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공군은 당시 이 훈련 내용을 공개하며 남중국해와 동북아시아 내 동시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도 강력한 전략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F-22는 미군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지난 2월 사상 처음으로 한 개 편대 넉 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했었습니다. 특히 최고의 스텔스 기능으로 적의 탄탄한 방공망을 뚫고 언제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탁월해 미군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1순위로 뽑히는 전투기입니다. 세실 헤이니 미 전략사령관은 지난 12일 이런 전략 무기들을 과시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24일 제71차 유엔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외교, 군사적 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자신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런 목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목 밑에 칼날이라며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그 외의 지역까지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올 들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안한 주변 정세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 규모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VOA가 러시아 연방관세청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두 나라 간 교역액은 약 4,300만 달러였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 정도 줄어든 액수입니다.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교역액은 약 5,6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교역액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대북 수출 1위는 광물성 연료였습니다. 지난 8월까지 광물성 연료는 약 3,100만 달러치 수출됐고 이 가운데 특히 석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북 수출 2위 품목은 밀가루로 300만 달러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냉동 어류로 액수로는 2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위는 변압기 관련 제품으로 올 8월까지 모두 79만 달러치가 수출됐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 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은 올해 8월까지 대러시아 수출이 전무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북러 교역액이 감소한 이유로 불안정한 주변 정세를 들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개원연구원의 설명입니다.
But I would say that if anything, the H-bomb test is just another event in a long chain of events that it's simply a very politically volatile economic environment.
핵실험 등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로 주변 정세가 악화하면서 교역 환경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도 두 나라 교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총 교역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약 1억 달러에 못 미칩니다. 이는 북중 교역 규모의 6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올해 초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10억 달러 규모까지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리오에이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70호에 따라 북한에 대해 한층 강도 높은 금융제재를 취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했습니다. 24일 한국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5일에서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성명서에서 각국은 자국 내 북한의 기존 은행 지점과 법인, 대표 사무소 등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환거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37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은 지난 열흘 새 두 차례에 걸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4월부터 꾸준히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원인과 그 배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수단은 최대 사거리가 3천에서 4천km에 이르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처음 식별해 무수단 미사일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북한에서는 화성 10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수단은 옛 소련의 SSN-6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시험 발사나 성능 확인 없이 지난 2007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해 현재 40에서 100기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수단은 사거리가 300에서 500km인 스커드나 1300km의 노동미사일과 비교해 사거리가 월등히 길기 때문에 주일 미군 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은 물론 태평양 괌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미군의 전략 무기와 병력, 물자가 한반도에 원활히 도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무기체계가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 무수단 미사일은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 꼽힙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입니다.
이제 무수단이 사정거리가 길으니까 미국하고 전쟁하려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한국에 만약 유사시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고 그쪽을 공격하겠다. 미군 기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공격하겠다. 뭐 일본을 뭐 동경 공격하겠다 또는 괌을 공격하겠다. 그런 동맹 이간질이라고 하죠. 동맹의 지원을 끌다 디커플링이라고 해요. 동맹 분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단 하나 쓰는 것이고요.
북한은 지난 4월 처음으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올해에만 총 8차례의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부터 5차 시험 발사에 동원된 무수단 미사일은 공중과 발사대 등에서 폭발했지만 지난 6월 22일엔 사거리 400km를 기록하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성공 소식을 전하면서 이례적으로 미사일의 비행 정보까지 공개했습니다.
천둥 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자행 발사대를 일탈한 탄도 로켓은 예정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1413.6km까지 상승 비행하여 400km 전방에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낙탄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과 20일에 발사가 잇따라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아직까지 성능 검증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성공률은 8분의 1, 즉 12.5%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앞으로도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8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계속 성공할 때까지 하지 않겠나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잇따른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사일을 4,000km까지 날려보낼 때는 동체의 고도를 800에서 900km 정도로 올린 뒤 포물선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성공한 화성 10은 거의 직각으로 1,400km 넘게 올라갔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탄두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속도는 음속의 20배를 넘습니다. 이때 엄청난 고열과 고압을 견디지 못하면 폭발하게 됩니다. 화성 10을 고각 발사한 사실을 통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환경을 만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이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무수단을 이용해서 ICBM의 어떤 성능, 새로운 성능, 거리도 좀 느려보면서 고각을 올려서 떨어뜨리는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각 발사 실험을 통한 대기권 재진입 실험, ICBM 시험이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김 교수는 시험 발사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고각 발사가 발사 순간 미사일 엔진 등에 무리를 주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서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미사일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BOA에 무수단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 지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북한군 당국이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첨단 기술 무기일수록 그다음에 이제 자력 경쟁에서 만든 무기일수록 많은 부품들 속에서 이제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장기적인 저장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녹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균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연료 저장 계통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엔진 쪽에서 어떤 그 정교함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나중에 실전 발사할 때 정상적으로 고도를 상승하지 못하고 폭발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B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유엔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수해로 현지에서 급성 호흡기 질환과 설사병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현진 기자와 함께 수해 지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또 이에 대한 예방책, 주민들의 건강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수해 지역에서 급성 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7일 발표한 북한 수해 대응 상황 보고서에서 수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9월 초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환자 수가 몇 명인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보건당국이 조만간 감염자 수와 피해 규모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가요? 수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인 게 감기나 폐렴 같은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연세의료원 재난대응안전망 사업단 단장 박인철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습기가 차고 옷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다시 또 밤이 되고 잠자고 그러다 보면 온도 차이가 심하게 되니까 보통 감기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기가 심해지면서 폐렴까지 생길 수 있죠.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천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급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젖은 옷은 즉시 갈아입고 아침, 저녁 체온 변화에 유의하며 양치질과 손발을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젖은 피부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무좀이 발생하기 쉬우니까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네, 유엔은 급성 호흡기 질환 외에 설사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9월 한 달 동안 설사병에 걸린 어린이 수가 수해 발생 이전인 8월과 비교해 4배 정도 증가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다만 9월 초부터 10월 첫째 주 사이 성인을 포함한 전체 설사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설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부모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뭘까요? 또 어린이들의 설사병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손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음식과 물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아이들이 설사병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소화하기 쉬운 따뜻한 음식 위주로 먹이고요, 수분 공급에 유념해야 하는데요.
네.
이제 의사들은 또 모유를 먹는 아이는 모유를 계속 먹이되 분유나 우유를 먹는 어린이는 분유 섭취를 일시 중단할 것을 권합니다.
네, 감기나 폐렴, 설사 외에 수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수인성 전염병인데요.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질환에 걸렸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세균성 이질은 평균 하루에서 사흘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갑자기 심한 복통과 오한, 열이 나고 설사가 시작됩니다. 또 대변에 피나 고름, 점액이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콜레라는 급성 설사 질환으로 과다한 물 설사로 시작되고 종종 구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는 특징적으로 쌀뜨물 같고 열은 보통 없으며 심할 경우 탈수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네.
장티푸스는 열이 심하게 나고 오한과 식욕부진,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복부와 가슴 등에 발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환자에서 환자로 전염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연세의료원 박인철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수해 지역의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게 같이 이제 제대로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가 되죠.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손에서 이제 음식으로 해서 전파가 되고 그걸 또 먹으면 또 환자가 옮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수인성 질병 증상을 보이는 청취자가 있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겠군요.
맞습니다. 들으신 대로 오염된 식수나 음식, 손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철저한 위생이 중요합니다.
네.
손을 자주 씻고요. 주변 환경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물은 항상 끓여 마시고 끓인 물도 더러운 손이나 파리에 의해서 재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네네.
조리기구나 그릇 등도 끓는 물에 깨끗이 소독하고요.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서도 감염이 되니까 끓이거나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이번 수해로 건물과 구조물 등 피해가 심각해서 복구 작업을 위해 노동자와 군인 등 20만여 명이 복구 작업에 동원된 것을 알려줬는데 이들이 복구 작업 중 입은 상처를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해 복구 종사자들이 파상풍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 당국과 파상풍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예방접종 꼭 맞으셔야 합니다.
네.
또 복구 과정에서 손이나 발에 상처가 나기 쉬운데요. 이런 상처는 오염된 물 속에 세균에 의해 감염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히 소독하고요. 상처가 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수해 지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또 이에 대한 예방책, 주민들의 건강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인천서구협의회가 탈북민 강사를 초청해 통일준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그 통일이란 두 글자를 오늘 여러분들께서
20일 인천서구청 탈북민 출신 강사의 생생한 탈북 이야기와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에서 마련한 통일준비 강연회인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에서는 이날 지역주민 220여 명과 함께 탈북민 강사인 김영희 씨를 초청해 더불어 사는 삶,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탈북 과정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 준비를 위한 자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의 유정학 회장입니다.
오늘 그 강연회 같은 경우는 그 남북이 대치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과 통일 안보 의식을 같이 하고 그런 국민들에 대한 통일 의식에 대한 것만 갖고 저희가 강연회를 가졌고요.
김영희 강사는 북한의 예술학교를 거쳐 사범대학을 졸업해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탈북했고 지금은 백두한라 예술단 기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을 통해 자유와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 후에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북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악기인 아코디언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김영희 강사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온전한 한국을 선물해 주는 게 내가 할 일이고 지금 현재 애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딸이 이제 늘 엄마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좋은 통일한국을 만들게 엄마 통일선생님 통일교육하고 다닌다면 왠지 그래도 뿌듯해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저 같은 케이스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족 같은 분위기로 어울려서 얘기를 해주면 또 이제 또 남한 분들도 힘드시잖아요 사시는 게. 그래도 저 같은 얘기를 들으면 조금 그래도 위로가 되고 괜찮다 그러고 또 이제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도 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인에서 그냥 즐겁게 하고 다닌다. 행복한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숙제는 통일 한국이다. 선물이 제일로 큰 것이 재산이 자식한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고 우리 통일 한국이다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엄마라서.
함께한 지역 주민들은 생생한 탈북 경험담을 듣고 마음 아파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번 강의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통일 후의 미래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마음 아픈 것도 많았고 또 뜻깊은 그런 강의였고요. 자유를 찾아서 참 7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험난하게 여자의 몸으로 이 자유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거 거기에 또 한몫을 더해서 또 통일에 대해서 또 저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그런 게 좀 아팠어요. 또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서로 잘 살고 못 살고를 참 많이 따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안보적인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오늘 또 다시 크게 깨달았고 통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일찍 나와서 고생을 해갖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예 감동받았어요. 통일 되면은 뭐 이런 저런 뭐 걱정도 있지만은 잘 어울려서 화합하면 좋겠죠.
예, 북한에서 그토록 많은 고생을 하고 탈출했으면서도 지금 우리 남한에서 저렇게 밝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코디언 연주가 굉장히 심금을 울렸습니다. 저는 통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 자유통일의 방식이 가장 좋겠지요.
국민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에 대해서 좀 바로 아신다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인터넷에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눈앞에 오는 통일, 여기 있는 여자는 접니다. 네, 저도요. 여기 옆에 분은 한국분이 있습니다. 제가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 강연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탈북민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질 예정이고요. 특히 통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의 유정학 회장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그다음에 의료, 복지, 그다음에 장학사업, 그다음에 취직, 그다음에 그런 거를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강연 저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녀에 대해서 멘토링을 매주 교육 멘토링을 주에 세일고등학교와 함께 같이 학생들 50명 1대3, 1대4로 해서 모든 그 국어, 영어, 수학 그 자체를 저희가 이제 주마다 주에 금요일 날 1시간 반씩 꼭 그게 이제 공부 멘토링만 아니고 저희가 낙서 활동이라든지 그거를 해서 같이 아이들의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창체 체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25일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18도. 신의주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7도. 황해도 해주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0도. 함경남도 함흥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18도. 함경북도 청진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4도. 강원도 원산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18도. 양강도 해산 흐리고 오전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0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의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10%포인트 이상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ABC 뉴스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 후보는 50%의 지지율을 얻어 38%의 지지에 그친 트럼프 후보의 1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클린턴 후보는 여성 유권자들과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층에서 트럼프 후보보다 20% 이상의 지지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백인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아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중국 관리들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블링컨 부장관이 29일 베이징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3차 미중 전략 안보 대화 사전 회의를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양측이 북한과 해양 문제 등 전략 안보 사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 방문에 앞서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대북 정책에 대한 전략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무부는 앞서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부장관이 27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5차 미한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엔 블링컨 부장관 외에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상 사무차관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합니다. 세 나라 대표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한 제재와 압박 강화 등 3국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지난 일주일간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인 아이스를 겨냥해 사상 최대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미군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군이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 탈환을 위해서 인근까지 진격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 존 도리언 대령은 24일 연합군이 모술 탈환 작전을 시작한 17일 이후 모술과 인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아이스를 겨냥해 총 1,776발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리언 대령은 이 공습으로 아이슬의 거점 136곳과 땅굴 18곳, 차량 82대, 여러 무기시설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슬 대원 수백 명을 사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라크 합동작전사령부의 대변인인 라흐야 라술 준장은 연합군이 이날까지 아이슬이 장악하고 있던 78개의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라크군은 앞서 모술 외곽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해 인근 9km까지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쪽에서는 쿠르드군이 아이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모술 쪽을 향해 남하하고 있습니다. 비오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세계기상기구 WMO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런 상황이 올해에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엘니뇨란 남태평양의 바다가 따뜻해지는 현상으로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24일 발표한 온실가스 보고서에서 지난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측정사상 처음으로 400ppm에 도달했고 올해는 더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페터리 티알리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바른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지구온난화 현상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으로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합니다.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무장교원들이 경찰 훈련소를 습격한 뒤 군인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군당국은 적어도 6명 이상의 무장교원들이 24일 발루치스탄주의 주도인 퀘타의 경찰 훈련소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대변인은 군 병력이 이 시설을 포위한 채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원들의 습격 당시 훈련 시설엔 200명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경찰이 마약 중독자 치료 감호소를 탈출한 마약사범 200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트남 중부의 한 마약 치료 감호소에서는 500명의 수감자들이 탈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소화기와 각목으로 벽과 유리창을 깨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약 치료 감호소는 1,5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BOA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